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구약성경 423페이지에 있습니다. 10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왕정입니다. 이 왕정을 두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는 끊임없는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게 하나님께 왕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 왕정을 반대하시다가 결국은 이 왕정을 허용하십니다. 이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앞선 구절이죠. 결국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죠. 이것은 너 이제 왕이야 라는 이제 공적인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이제 세운 거죠. 하지만 이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공적 자리가 아니라 프라이빗한 사적 자리입니다. 아직 공적으로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건 아닙니다. 일단 사무엘은 사울을 이렇게 사적으로 왕으로 임명한 후에 그리고 이후에 2절하고 8절에 보면 세 가지 표징을 줍니다. 세 가지 표징을 줌으로써 사울에게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증시켜주죠. 왜냐하면요, 사울은 왕이 될 야망도 없었고 왕이 될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표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려 세 번이나 3세 번이면 확실하다는 거죠. 세 번이나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울은 미심쩍었습니다. 나 정말 왕이 된 게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10장 16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절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표징으로 세 번이나 확실하다는 도장을 받은 이 사울이 숙부를 만나서 나라의 일과 왕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울에게는 자기가 왕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17절부터 들어가죠.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백성을 다 모은 이 자리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음을 확증하죠. 그러니까 앞서 있던 사적인 자리와는 구별된 공적인 자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0장은 이제 구조적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무엘을 통한 사적 임명, 이건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왕이 된 게 확실하다라는 표징을 보여줌, 이것이 이제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는 공적 자리에서 임명,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어떤 이제 신학자는 뭐 이런 키워드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지명, 증명, 확증, 뭐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는데요. 아주 잘 설명한 부분이죠. 이제 사울은 공적으로 확증이 되었습니다. 좀 더 좀 살펴볼게요. 이제 17절에 아까 본 것처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여호와 앞에 모았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공적 자리에서 확실하게 임명한 건 아닙니다. 이제 임명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은, 미스바에서 모은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말을 백성들에게 하는가,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지금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이끄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백성들이 했다라고 또 백성들의 그 죄악상을 지적하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뽑고 공적인 자리에 앉혀서 드디어 왕으로 세웁니다. 백성들은 그토록 원했던 왕을 이제는 공적으로 그리고 확실히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24절 말씀을 볼까요? 10장 24절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왕의 만세, 어떤 번역본은 임금님 만세 이렇게 외쳤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만세를 외쳐 부른 거죠. 굉장히 이제 신이 난 거죠. 드디어 얻었다, 이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바로 미스바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자리이죠. 근데 이 미스바는 오늘 본문인 10장에도 언급이 되지만 앞선 본문인 7장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7장의 미스바와 10장의 미스바는 같은 장소입니다. 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배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무엘상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앞선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대치 상황인데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군사가 몇 명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마지막 부분에 가면 4천명 가량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인구 대비로 따지자면 굉장히 큰 손실인 거죠.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떤 전략을 피냐면 언약궤를 가져오면 그 블레셋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 패배합니다. 4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후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패배합니다.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4천 명, 이번에는 3만 명이 죽고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궤까지 빼앗기고 홈니와 비니아스까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수무책으로 블레셋에게 두 번이나 패배를 당한 것이죠. 이전에도 이제 설명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잠깐 복습을 해보면 사실은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객관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19절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고요. 블레셋은 강력한, 그 당시에서도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했던 강력한 철기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될 수가 없죠. 이스라엘은 기껏해야 22절에 나온 것처럼 사울과 요나단 군대 핵심 인력 정도만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대부분의 군인들은 철기 무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청동기는 굉장히 철기에 비해서 무디죠. 그 무딘 무기가 철기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미군을 상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두 번이나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두 번 패배를 당했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과 7절입니다. 5장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6절에 이제 아스돗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블레셋은 일종의 연맹체였습니다. 뭐 아스돗과 이제 몇 개 나라가 마치 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처럼 몇 개 나라들이 연맹, 유나이티드 연맹을 이룬 그런 국가였는데 이 아스돗은 블레셋이라는 그 전체 국가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호와의 법궤가 가죠. 가서 그 여호와의 법궤가 재앙을 퍼뜨립니다. 그 재앙을 퍼뜨려서 독한 종기가 나게 되죠.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고 블레셋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넘봐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궤가 퍼뜨린 독한 종기 때문에 잠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 블레셋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7장 5절로 가볼까요? 7장 5절입니다. 지금 독한 종기가 블레셋에 악영향을 미친 그런 상황에서 7장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때 이 상황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후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블레셋 입장에서는 절호의 찬스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군사학적으로 보면 지금 사무엘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는 어떤 장소이냐면 사무엘과 백성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인 10장 17절에서도 미스바는 그런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10장 17절에 미스바에 대한 언급을 다시금 확인하겠습니다. 10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그러니까 미스바로 불러서 여호와 앞에 모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어떤 교회나 단체에서 각성 집회를 할 때 뭐 미스바 각성 집회 뭐 이런 식으로 미스바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라는 곳은 단순히 어떤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곳,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였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봅시다. 그런데 블레셋 입장에서는 절호의 찬스였던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 7장으로 다시 좀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7장의 상황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두 번이나 패배한 후 그러나 이 빼앗긴 괴로 인해서 블레셋의 종기가 퍼져서 블레셋이 잠깐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한 때 못한 그 상황에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7장 7절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7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치러 올라옵니다. 드디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괴 때문에 잠깐 소강 상태였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또 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4천 명 죽고 두 번째 3만 명 죽었으니까 세 번째 전투에서는 그 손실이 더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7장 8절입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그러니까 이 사무엘과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신비적인 방법을 동원하시죠.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사람을 무찌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향한 첫 번째 기적 같은 승리입니다. 아마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크게 회자되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축구에서 한국이 브라질을 10대 0으로 이겼다. 객관적으로는 이길 수 없잖아요. 어쩌다가 뭐 브라질 선수들이 퇴장당해서 아니면 심판이 굉장히 편파 판정을 해서 겨우겨우 뭐 1대 0으로 이겼으면 모를까. 10대 0으로 이겼다라고 한다면 온 세계 언론이 다 대서특필할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사건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세한 기술에 직면하여 우레라는 전략밖에는 달리 의존할 것이 없는 저변에 속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미스바 회집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세한 기술에 직면하여 우레라는 전략밖에는 달리 의존할 것이 없는 저변에 속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 회집 사건이 알려주는 메시지는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서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왕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0장에서 미스바 회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도 이건 거죠.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블레셋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0장에서 다시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은 것도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그토록 원했던 왕을 얻었죠. 근데 그 밑바탕에는 눈에 보이는 안전망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요구대로 결국은 왕이 세워졌죠. 그러나 그 왕은 다른 주변 고대 근동 지역의 왕들과는 다릅니다. 그 왕은 어떤 왕인가? 비록 인간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했을 때 강조점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세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왕은 대리자일 뿐이죠. 고대 근동 지역의 다른 지역에서의 왕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달리 대리자가 아니라 그들이 궁극적인 통치자였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의미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비록 왕정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었겠죠. 그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1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10장 27절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불량배라고 하죠. 그들이 볼 때 물론 사울은 키도 컸고 외모는 준수했지만 객관적으로 보자면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이 인지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왕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이 말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부족한 사울을 세우셨을까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사울을 보지 말고 사울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정말 집요하시죠. 하나님의 이 집요함이 여러분은 보이시나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아닌 왕을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백성들의 뜻에 따라서 왕을 세웁니다. 마치 겉으로 보면 백성들이 이긴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배제시킨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사무엘서 설교 그 저희 교회 추천 도서로도 올라와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유진 피터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지에서 하나님을 몰아내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거기에 계시면서 그들의 의지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신다.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마치 하나님이 제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곧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끊임없이 가시적인 왕을 구하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이상하게도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뜻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고 우리가 이긴 걸까요? 아닙니다. 마치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 유진 피터슨의 설명대로 하나님을 우리는 몰아내지만 하나님을 제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계속 관여하십니다. 왕을 세웠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뒤로 물러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굉장히 오래전 시간에 신명기를 통해서 왕의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구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타국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말과 아내를 아예 두지 말라고 하지 않고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많이 두면 하나님보다는 말과 아내를 더 의지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은금을 아예 쌓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쌓지 말라고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고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왕들은 스스로 이렇게 힘을 갖지만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은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울을 볼 때 우리 안에 선입관이 있습니다. 어떤 선입관이냐면 사울은 실패했다라는 그 선입관에 묶여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사울을 택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 사울은 실패했지. 하지만 그 사울을 택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셨을까요? 부족한 사울을 왜 택하셨을까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사울 부족해도 괜찮아.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됐고요. 그리고 그 사울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 괜찮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죠. 일부러 실수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구는요, 때로는 매우 단순합니다. 나 좀 바라봐라, 날 의지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강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 이제 부모 기도 모임 공개 특강에 오셔서 은혜를 주셨던 김병희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청소년부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 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라고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물어봤던 거죠. 당연히 이 전도사님이 예상했던 답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저요, 우리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녀들이 당연히 귀하게 여김을 받겠거니 생각하고 그 답을 생각했던 거죠. 그러자 학생들이요, 하나같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요,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라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책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다양한 답이 나오겠죠. 드라마, 뭐 돈, 운동 등등 다양한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온갖 물건들이 다 쏟아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아이들의 대답 속에 우리 어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대답이 주는 두려움을 받아들여서 우리를 돌아보라라고 도전을 합니다. 저는 두 딸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물론 아직은 어리지만 조금씩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죠. 목사인데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나를 어떤 아빠로 기억하게 될까? 바라기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는, 생각하는 아빠의 모습은 어려워도 믿음으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빠, 그리고 힘들지만 설교한 대로 살아가고 생각하는 아빠,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인데요. 같은 맥락으로 이제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서 루이스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 아주 깊은 통찰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간 역사라 일컫는 것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며 그것을 찾아내려는 길고 힘겨운 스토리일 뿐이다. 참 어렵게 얘기했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여러분,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나요?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보이나요? 저는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주관자임을 믿고 있습니까? 단순하지만 심오한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겸허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가시적인 왕을 구하고 그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으로 인해서 흡족해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실상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여전히 왕을 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현실적인 이유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포교회가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이 치열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